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집안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집안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집안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주전 875년부터 854년까지 통치했던 아합의 시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다스리던 시기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강력한 시기였고 당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앗수르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영적으로 무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하나씩 세워놓고 그 우상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영적인 고향으로 여기며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상과 제단을 곳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며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합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오히려 작은 일로 여겨질 만큼 더욱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합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노를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지고 있는 아합을 이야기하면서 꼭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일 것입니다.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국가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정략적으로 당시 번성하던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탁월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세벨과 아합의 결혼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며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보였던 이 아합의 모습은 고스란히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과 배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훌륭한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이후의 말씀은 아합이 통치하던 시기의 이야기이지만 주로 선지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20장에 들어서는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람왕 베나닷과 아합 간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수리아라고 불리는 아람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왕 위에 오르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난 뒤에 아람왕 베나닷은 32명의 지방 영주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치기 위해 말과 병거를 이끌고 공격하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제 사마리아 성 근처까지 와서 성을 포위하고 진을 쳤습니다. 성경에는 베나닷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 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나닷 1세는 주전 900년에서 860년경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남유다의 라마성을 빼앗았고 그곳에 자기를 위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아사는 아람왕 베나닷 1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며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아람의 공격으로 바아사는 라마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5장 18절에서 20일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예물로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어서 베나닷 2세는 주전 860년경부터 843년까지 통치한 인물로서 베나닷 1세의 아들로 전해집니다. 그는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침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 때에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었을 때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 자신의 병세에 대해서 묻고 오도록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사엘은 엘리사로부터 자신이 이제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이후에 베나닷 2세를 살해하고 실제로 왕이 됩니다. 이 베나닷 2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베나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나닷 3세는 베나닷 2세를 살해하고 왕이 된 하사엘의 아들입니다. 그는 주전 796년부터 770년경까지 아람을 통치하였으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패배하면서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 때 빼앗았던 땅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베나닷 2세는 성 안에 있는 아합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아합에게 지금 사신을 보내서 아합의 재물뿐만 아니라 왕실의 사람들까지도 다 취하겠다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어차피 내가 공격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텐데 미리 항복하고 왕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바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로 항복을 하게 되면 이후에 아합은 베나닷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힘 앞에서 철저히 낮은 자세로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그런데 베나닷은 처음의 요구 내용으로 모든 상황을 끝내지 않고 다시 사신을 보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요구를 해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두 번째 요구는 이스라엘의 왕궁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안 물건과 사람까지도 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왕과 신하의 소유를 취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왕궁과 신하의 집 곳곳을 다니며 그들의 실정을 자세히 살핀 이후에 언제라도 다시 공격할 기회를 갖겠다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요구였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어떤 요구인지 아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였고 장로들은 이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듣지도 말고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아합과 장로들은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 베나닷의 침략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들과 싸우고 말겠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베나닷에게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나닷은 이제 세 번째로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 10절의 내용을 전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 의미는 사마리아 성에 불을 지르고 난 이후에 남은 재를 아람 군대들이 한 줌씩 주워 가더라도 오히려 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아합도 이에 질세라 한 속담을 인용하며 그 말을 받아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고대 근동의 격언 가운데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한다라는 말을 인용하여서 이제 싸움이 시작될 텐데 마치 싸움을 다 끝내고 옷을 벗으며 승리한 사람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승리를 장담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결사항전의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지방 영주들과 술을 마시며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던 베나닷은 아합의 항전 의지를 확인한 이후에 불쾌한 모습으로 당장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더 이상은 봐주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다 괴멸시켜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마리아를 향해 출전 준비를 명령하고 있는 베나닷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에 힘을 다해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는 아합 사이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에 활동했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이름이 알려진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그냥 한 선지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비록 아합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채찍으로 삼아 아합과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려는 목적을 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아합과 이스라엘을 위해 구해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합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합은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 대신에 섬겨왔던 바알에게 가서 가뭄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지만 바알은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한 헛된 우상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위기 가운데 그는 바알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의 반응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더 섬기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 전쟁을 치르시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지방의 고관들이 청년들을 통해 전쟁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싸움을 시작하냐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싸움을 시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아합 너라고 답하십니다.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합은 하나님의 그 요구가 현실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력을 비교해 보더라도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고 전력이 열세 있으면서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임에도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232명의 각 지방 고관들이 청년들과 7,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람 군대를 향해 전진해 갑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아람 진영을 향해 전진해 오고 있을 때 베나닷은 장막에서 지방 영주들과 함께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베나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모습을 보았고 만일 그들이 화친하기 위해서 온다 하더라도 아니 싸움을 하기 위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모두 사로잡으라고 말합니다. 18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우리는 지금 이 베나닷의 말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노여워하고 있는지 그의 노여움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승리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베나닷은 승리를 자신하며 많은 군사력을 믿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전쟁의 결과는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굳은 의지로 아람 군대를 향해 전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게도 아람 왕과 군대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베나닷과 군사들을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대상도 의지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아합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면을 성경 여러 부분에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도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이 포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성 안의 상황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물가는 오를 대로 올랐고 심지어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까지 잡아먹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루 저녁에 모든 상황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모든 것을 두고 도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조금 전 살펴본 열왕기하 7장의 내용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감격스럽고 기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을 문제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 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대상으로 찾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대상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의 우상이, 명예의 우상이, 또 성공의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패단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찾았던 이유는 그들이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고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주고 가축들이 새끼를 낳아야 할 때 잘 낳게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도 바알이 자신의 필요 조건을 필요한 그 부분을 더 잘 채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바알을 섬기며 풍요로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을 믿으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은 바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 백성에게 무조건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도 비길 수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에 임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 전투에서 4만 명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사울 왕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였고 이 전투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스스로 목숨까지 끊게 됩니다. 이런 상황과는 또한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왕과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매달리며 승리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주시거나 패배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과 베나닷 사이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을 도구 삼아 나타내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전개해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악한 사람의 형통이라든지 악인의 의인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셔야 하고 반면에 저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그 악행을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그를 도구 삼아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의 원리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의도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아합은 한 번 더 승리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한 그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놓아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악한 사람도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선지자 앞에서 아주 통쾌하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간절히 먹을 것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전력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에도 그 전쟁을 이기게 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려움을 채워주시기 위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깨닫도록 하시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전능자 되심을 역사상 많은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최고의 절정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많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심을 보임으로써 그 앞에 두려워 떨며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그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기를 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최고의 사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의 사람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세상 구석구석에 심으시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고 황폐하여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의 싹을 틔우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이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단순히 나의 소원을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감으로써 비록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소원을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허락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세상에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심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에 우리도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